1절부터 13절 우리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마음에 잘 하시면 주일날 예배 때 예배가 더 따뜻해지고 충만한 은혜를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자,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12장, 13장,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은사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 갈 것 같은데 설교 오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로 13장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게 또 오늘 좀 연관이 될 것 같아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하나 기사를 스크랩 하나 해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알파고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예,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알파고 목사님, 알파고가 뭔지 아시죠? 최근에 한참 이 핫 이슈가 되었던 이세돌하고 바둑 두었던 그 컴퓨터 말이에요. 알파고. 그래서 물론 이게 그 진짜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초빙 공고에 이렇게 나왔어요. 알파고 담임 목사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목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만능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 좀 엉뚱한 생각인데 참 재밌어요. 읽어보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 알파고 목사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다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이래로 역사 속에 쌓여온 모든 신학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 굉장히 진보적이다 그러면 진보적인 신학에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대단히 보수적이다 그러면 보수적인 신학을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고 목사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거리와 시대적 상황, 분위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설교를 재밌게 할 수도 있고요. 눈물, 콧물 흘리게 하는 감동적인 예화를 들은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선택 버튼에 따라서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표준어, 방언, 영어, 뭐 불어, 원하는 대로 중국어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고의 이 상담까지 해줍니다. 교인들의 심리도 파악도 해주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의 한 수처럼 교인들의 삶의 그 처방전을 내려주죠. 성도가 사업의 종사자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향후 성공 여부도 점쳐주는 예언적 은사가 충만한 이 목사가 알파고 목사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유익한 것도 많아요. 이 알파고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는 동안엔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비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접대 또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챙겨드리는 문제들 재정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가 문제할 게 안 됩니다. 문제될 게 아닙니다. 다만 좀 성가신 일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충전기를 갈아줘야 되고 그 한 주간에 쌓인 먼지도 좀 닦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 이렇게 능력을 다 하다가 낡고 잔고장이 나서 목회 일선에 물러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설로 그 설령 그 원로 목사로 알파고 목사를 모신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리 큰 부담은 아니에요. 쉴만한 작은 창고 하나만 마련하면 불평 없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또 후임자에게 잔소리하거나 간섭할 일도 없답니다. 이렇게 이제 알파고 목사가 대단히 초능력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다 싹 해결해 줄 것 같은 초능력의 목사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알파고 목사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목사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오직 프로그램에 맞추어져서 움직입니다. 학습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이 기계로서 오로지 태생부터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는 법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서 완벽한 존재이나 감동은 없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면서 어떤 한국교회 문제를 질타하냐면 알파고와 같은 똑똑하고 화려한 경력의 목회자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둡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낮아지며 그들의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러면서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글을 해서 참 재밌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약간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알파고 목사님은 은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서 다 제공을 해줘요. 요청하는 대로 문제 수학 문제 풀어주듯이 답을 주듯이 다 이렇게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그게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의 알파고 목사의 치명적인 결함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 여러분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그 로봇 전문가가 한국에 이대로 발전 속도가 이대로만 가면 15년 후에 그런 현실이 로봇들이 이렇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진대요. 혹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알파고 목사는 청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목사는 알파고 성도를 아마 데려다 놓을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 사랑 없는 은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위대함, 사랑의 위대함. 왜 사랑이 위대했냐?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 근본적인 힘, 묶는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그 근본적인 그 힘이 바로 사랑인데 이질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동질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끌어서 그것을 성품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은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갖는 영원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바울이 좀 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개진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은사는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벌써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각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역사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 교회. 그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사랑. 이것이죠. 그런데 각 시대마다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2000년을 살아온 사람은 없을 거니까 각 시대마다 자기의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그 세월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각자의 은사로서 그 시대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2000년을 끌고 온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처한 환경, 그 환경에서 교회의 본질은 늘 사랑이었어요. 늘 사랑, 변함없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중요성은 각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가, 각 시대마다. 이것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교회의 거대한 역사가 된 거고, 자, 그 시대를 어떻게 한 교회가 감당했느냐, 세워져 갔느냐, 하나님의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느냐, 이걸 볼 때에는 은사를 보는 거죠. 왜요? 은사가 그 몸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교회의 전 역사를 거대하게 흐르는 큰 맥이고, 은사는 각각 그 시대마다 주어졌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지켜갔던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른 거고, 그리고 은사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이고, 변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사랑의 영원성, 그리고 은사의 영원성의 반대말이 뭘까? 그래서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구별된 말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유한성도 있지만 시대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 시대에만 주어졌던 그 시대성, 그게 은사가 갖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나 방언으로 우리 기독교의 가치 전체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전 기독교의 진리를 담아내요. 특정 시대에 존재하는 이 특정 공동체에 해당하는 독특성이에요. 오늘 21세기 헬리팍스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어준 우리의 은사는 이 시대 우리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거예요. 그 전에 주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독특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은사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 은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다음 세대도 또 다른 은사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또 은사를 보면은 교회마다 신앙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몸의 영원성과 충만함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각각의 교회가 그 충만함과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거대하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로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누가 틀리고 막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영광의 충만함은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에 세계 도처의 교회들이 담아내기에도 부족한 만큼 그분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답이, 이런 주장이, 이런 우리 논의가 아마도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우리에게 질문하죠. 왜 교회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 블락에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여기 있는데 그 옆에 또 교회가 왜 필요하겠냐? 이런 얘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 필요하냐? 우리 교회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저 교회가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한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한다. 그거는 바보스러운 주장인 거예요. 이것은 있죠. 우리 교회에 주어져 독특한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우리 예배당만한 엄청나게 한 몇만 평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공간에 몇 퍼센트는 종교부지라고 이렇게 딱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부지가 어느 구역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 공무원들은 그냥 그 퍼센테지만 안 넘게 종교부지를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크게 이제 저희 근처 동네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도처에서 이제 공사들이 시작돼요. 도로가 먼저 나고 공사들이 시작, 건물들이 막 올라가요. 근데 딱 사거리의 코너에 두 양쪽을 마주보고 건물 두 개가 올라가요. 뭔지 모르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점점 완성되어 가는데 이 두 개가 교회인 거예요. 다른 교회.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다른 교회.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어느 구역인지는 모르지만 퍼센티지로 주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서로 마주보게 된 거예요. 서로도 몰랐던 거예요. 상대편이 바로 맞은편이 다른 교회의 부지라면 그곳에 교회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다른 교회라며 하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한 교회가 인수하고 다른 곳으로 가긴 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이유죠.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서 있고 그게 필요하냐? 이 헬리팍스의 교회가 세 개나 필요하냐? 뭐 이러는 거죠. 근데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교회에라고 해서 묶고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이고 온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보라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사인데, 자, 은사의 이와 같은 유한성에 반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기독교를 묶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변해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교회가 달리 있는데 각각의 교회들이 은사로 다른 영광을 나타낸다면 교회는 다르지만 그 교회들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특정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특정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영광을 올린다. 이것이 은사의 역할이라면 사랑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부흥이 있다 하더라도, 온갖 뭐 이단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2000년 동안 이끌어온 근본적인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품은 성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이 매 시대마다 다르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근본적인 힘은 사랑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특정 시대에 만들어낸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 1세기 교회가 가졌던 그 정신을 2000년 동안 이어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 돌아가셔도 다음 세대는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사와 사랑의 차이점을 좀 이제 아시겠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대상,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 예언, 지식, 자 이런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내세워 자랑하는 이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들이다. 이 시대에서 어느 것도 그 은사로 온전히 드러내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장차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 부분적인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자랑하라. 결국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없어질 것이고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 혹은 은사는 별로 이렇게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유익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은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은사가 장차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하여지고 없어지냐? 장차 온전한 것이 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존재가 돼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때에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은사는 사라집니다. 성도를 묶어줬고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는 일에 은사가 필요했죠.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해요? 공동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서로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부족한 점들이 서로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유익하게 은사를 사용하고 하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몸으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워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완성되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 자, 예언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이 불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와버리면 모든 예언은 성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때만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서로 아는, 우리가 국적이 달라도 출신 성분이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서로 의미를 통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방언이 필요 없게 됩니다. 지식,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해석, 설명하는 능력, 이것도 필요 없게 돼요. 지식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풀어주는 어떤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지식은 다 충만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이 지식의 은사도 불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면서 교만해졌던 이 특별히 예언 방언 지식,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 나뉘어지는 교회를 보고 바울은 지금 한심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말고 너희 안에 영원한 가치를 품고 있는 그것으로 자랑하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라. 결국은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사랑을 어떤 서로 대치되는 걸로 설명하지 않죠. 왜? 은사도 사랑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은사의 유한성, 그 다음에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은사가 왜 유한하냐?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했던 일들을 버리죠. 더 이상 안 하죠. 더 이상 하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어린아이 때 했던 일들을 버립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면.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능은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만. 결국은 은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까지만 교회에게 판정적으로 필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울로 보는 걸 의미. 이 당시는 이제 청동 거울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완전히 실물 그대로 보는 거울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자세히 아주 세심히 봐야 얼굴에 티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을 보고 희미한 거예요. 자,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막 자세히 막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보는 순간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완성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것, 선명한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은사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장차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논리적이고 건조한 이 논쟁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심스럽게 사랑을 내려놓고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를 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너희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억울한 삶, 오해받고 서로 다투며 갈등했던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다 풀어집니다. 오해가 풀어지고 갈등이 풀어지고 가장 저는 신날 것 같은 게 수백 년 동안 학자들 사이에 다투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나는 신학적 주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을 동반자로 부부가 같이 살지만 때로는 나를 보고 웃는 아내 남편. 얼굴은 웃지만 그 속마음을 못 읽을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날이 되면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완성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불완전한 것은 언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건데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성장 과정이 있다는 본질적으로의 차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소망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참 답답해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중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걸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층 더 알도록 그냥 허락해 두시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 은사들을 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들은 장차 완전을 경험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일에 하나에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속상해하고 모든 것을 삶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의 버거움 속에 고민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겪어보시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완전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씨름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내 시대, 내가 눈뜨고 보는 그 내 눈이 감기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13절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14장 1절로 사랑을 그래서 추구해라. 사랑을 적극적으로 소유하라, 붙들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앞서 바울은 믿음도 은사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도 영원히 있을 거랍니다. 어떤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불안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도 2000년의 역사를 끌고 오지만 그 근본적으로 거대한 그 일의 시작과 끝과 완성과 연속은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면 믿음과 소망이 모든 그의 바통을 사랑해 주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이 오직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가졌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 그리고 이 교회 이것은 우리에게 또 주신 은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라 주신 하나님의 격려요, 은혜요,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그래서 우리만이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은 은사로 충만히 우리는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랑 위에서 활용할 수 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충만함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은사를 충만히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 위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견뎌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완전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실패하거나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그분 앞에 다 드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생명을 놓으심과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사역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사는 존재로서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우리가 이 주어진 사명을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고귀하게 기억하여 하나님 그 은사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 몸된 교회로 오직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리 헬리팩스 한인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패하지 않고 거룩하게 담아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